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이런 제목으로 누가 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주님께서는 종말의 징조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 우리에게 그러므로 어떤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1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나뭇잎이 나올 때 너희는 각자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 스스로 안다. 이처럼 너희도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고 오직 너희에게 허락된 너희들만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 때에 관한 말씀도 사실 오늘 이 시대 대다수의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관해서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오늘 지금 보이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만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에 대해서 주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고 이것도 비유를 통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뭐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언제나 종말론적인 신앙관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언제나 현세지향적이고 세속의 일에 늘 분주하고 자기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집에서 편안하게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 나태하고 태만하고 방만한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기가 좀처럼 어려운 것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도 결국은 참된 신자들에게 들리는 것이고 계속 그들에게 들려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그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갑자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모든 나무는 모든 이방인들, 이방의 나라들과 민족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즉 주의 재림의 때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서 어떤 뚜렷한 징조가 일어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이 재림의 징조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는 말은 주의 깊게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세상의 나라들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뭇 나라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인자의 강림의 그 때를 그 시기를 그 종말의 도래를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취지로 주님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나뭇잎들이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려주죠. 겨울이 되면 이 밖에 무성하던 잎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거짓말처럼 파릇파릇하게 싹이 나죠. 여름이 다가오면 그 파릇파릇한 싹이 점점점 자라서 잎들이 점점 커지고 녹음이 짙어지면서 여름이 박두했다라는 것을 나뭇잎들이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뭇잎의 변화를 보면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겨울에 잎들이 모두 떨어졌다가 아주 늦은 봄이 되어야 다시 그 잎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잎이 자라가면서 점점 그 잎이 커지고 짙어지면 아 여름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방의 모든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능히 알 수 있게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리는 징조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이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처럼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게 되는 때를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에는 궁극의 종말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한 그 종말의 뚜렷한 징조는 이스라엘에만 종말론적인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많이 다른 나라 그 중동의 열강들의 지배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종말이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근데 궁극의 종말의 시점이 이르게 되면 이스라엘만 이런 멸망의 징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두드러지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역사는 순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의 징조 역시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각 시대마다 이런 종말의 징조들은 반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계속 그런 일들이 사이클 되면서 일어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가 어느 날은 마침내 완전한 종말이 온다라는 걸 계속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걸 상기시키고 교훈하기 위함이에요.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나다가 마침내 마지막 때에 더 강렬하게 재림의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면서 결국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계속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각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종말의 징조가 마지막 때의 궁극의 그것과 다른 점은 마지막 때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창궐하고 자연계의 이상이 일어나는 생태계와 또 천체와 이런 전대미문의 어떤 징조들이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또 성도와 교회가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는 이런 흐름으로 한 시대가 전개가 된다는 거죠.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나고 자연에서도 이제껏 본 적이 없는 대재앙과 재난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상기후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난리. 32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이 있을 때까지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내 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이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존재하셨던 그 세대를 가리킨다는 주장도 인류 전체를 혹은 유대 백성들을 혹은 종말의 징조가 현저하게 일어나는 바로 그 세대를 가리킨다는 이런 여러 주장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위에서 우리가 해석 주위에서 받아들일 해석으로 보는 입장은 종말의 징조가 현저하게 일어나는 그 세대를 가리키는 예수님 세대가 아니라 유대인들도 아니고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이 세대란 말이 그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도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시대 그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으로 보는 거죠. 즉 종말의 징조가 무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세대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뿐 아니라 이 마지막 세상의 종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이 모든 일들이 마지막 세상에서 모두 일어나게 된다. 성경이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마지막 때가 도래하여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그 마지막 때 모든 것이 소멸되고 멸망당하게 되는 그때에도 멸망하지 않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가치는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그 교훈과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그 예언만은 반드시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반드시 완벽하게 성취된다. 세상은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서 있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영생에 들어가고 버림을 받은 자들은 영벌에 처하게 되는 이 궁극의 모든 결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성취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호도 이 모든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말고 이 모든 진리를 끝까지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이 확고부동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뚜렷한 믿음의 태도들을 전부 다 견지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고난이 와보면 알겠죠. 박해와 핍박의 피바람이 불면 진짜와 가짜가 분명히 여실히 드러나겠죠. 종말에 관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그 날과 그 때를 준비하는 믿음과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성도는 세상을 섬기는 자들도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는 자들이고 자기의 욕망과 야망의 성취, 자기의 성공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될 자들이고 그 날과 그 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날들을 지탱하면서 그 궁극의 날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는 자들, 그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고 행복하게 이런 것들의 가치만을 따라서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 나라들의 그들이 행하는 악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쟁의 광기를 보고 있습니다. 북한을 비롯해서 러시아를 비롯해서 중국이나 저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나 우리는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들이다. 뭐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시작되고 있는 지엄한 경고들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호전적인 자들을 우리 주변에 두시고 언제나 위협을 받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게시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보세요. 시대가 이렇게 악한데도 깨어 기도하는 자들은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다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들 설마 설마 하면서 여전히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34절을 보겠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라. 참으로 그날에 너희에게 덫처럼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성도가 늘 깨어있는 삶을 지속하며 살아가는 일은 그래서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기다림이 길어지면 결국 영적인 긴장도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은 해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가 종말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방탕과 술 취함 같은 넘어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피바람이 불고 있는데 방탕할 크리스천이 있겠어요?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방탕과 술 취함은 언제 일어나요? 이런 평화의 때에 모든 것이 넘치고 있는 풍요로운 시대에 방탕과 술 취함이 생기죠. 6.25 때 무슨 방탕과 술 취함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지금처럼 자유롭고 풍요가 넘치는 시대에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허리띠를 풀고 방탕하고 술 취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방탕함, 크라이팔레라는 단어는 퇴폐적이고 안일한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퇴폐적이고 안일한 삶이라는 게 뭐겠어요? 세속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세속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저 편안하고. 술 취함, 매대라는 단어의 의미는 술의 만취함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수치스러운 행동을 가리킵니다. 도저히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수치스러운 행동들을 교회 안팎에서 가정에서 신자들이 행하는 거예요. 성도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망각하게 되면, 그래서 언제나 경건에 진력하는 삶이 멈추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느냐, 개, 돼지처럼 먹고 마시는 일, 지극히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일에 열심을 내기 마련이고, 그러면 영적으로 방탕하면서 술 취한 것처럼 수치스럽고 타락하고 안일한 삶에 젖어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지극히 육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탐닉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영적인 삶을 전혀 살아갈 수 없게 되는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때 찾아오는 것이 뭐냐? 생활의 염려다. 생활의 염려가 엄습하게 되고 더 이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게 된다. 마음이 둔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둔하여지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리누르다. 무거운 짐을 지워가지고 그 짐에 이게 막 짓눌리고 있는 이런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예. 이게 뭐예요? 죄의 하중에 이 세속의 쾌락에 이게 눌려가지고 짓눌려서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돌처럼 굳어있는 강팍해진 그런 영혼의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신자가 영원한 나라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이 땅을 지나가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고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생활의 염려에 찌들어가지고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분노가 폭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짓눌려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성도가 이 세상에서 돈 때문에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도무지 구분도 안 되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마음이 둔하여져서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래서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내세를 바라보면서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면서 초연하게 이 세상을 지나가는 그리스도인과 오늘도 온통 교회는 나가지만 세상의 염려 때문에 짓눌리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맨날 기도를 들어보면 해주세요. 뭐 응답해 주시고 뭐 이거 해결해 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 주시고 맨 달라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걸 달라는 기도를 입버릇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의 염려로 깨어 있어야만 이 당위를 잃어버리고 신자가 계속 세속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게으름에 탐닉하게 되면 그의 영혼이 돌처럼 굳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죄와 가까워진 삶은 결국 세상에서의 수많은 물질적인 염려와 걱정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마음은 언제나 무겁게 짓눌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지만 전혀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없는 항상 짜증이 나고 이 이놈의 인생, 이 저주받은 인생, 너무너무 힘겹고 괴롭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이 짓눌림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큰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건을 게을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면 이제 무수한 쾌락과 감각을 자극하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서 그렇게 점점 은혜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결국 뭐에 갇히게 되느냐? 생활의 염려에 갇혀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내 노후를 준비하고 어떻게 또 편안한 내 미래를, 직장은 어떻게, 연봉은 얼만큼, 어떤 차, 어떤 집, 어떤 옷, 온갖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와 욕구로 우리의 영혼이 다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통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신자의 염려의 그 내용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화의 진전을, 진보를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거룩한 걱정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극히 말초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염려로 다 도배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막 짜증이 나고 자녀와 그들의 교육과 주거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불안정한 미래, 노후 이런 것들에 대한 과도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들이 다 뒤로 밀려나가게 되고 눈에 보이는 문제들에만 급급하게 되면서 여기에 혈안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문제로 인해서 온통 그 마음이 눌림을 당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는 그 어떤 평강도, 은혜도, 자유함도, 기쁨도, 희락도 존재하지 않는 것. 이 모두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까닭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뭐에 조심하지 않은 것일까요?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영원한 나라에 참 소망을 두고 고요하게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이 중심이 흐트러지고 무너졌기 때문에 비롯되는 일들이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은혜의 모든 방편과 멀어지고 생활의 염려에 짓눌려 신자가 허덕이며 살아가게 되면 자, 그 다음은 뭐냐?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경계될 게 뭔지 아세요? 생활의 염려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염려하지 않아요. 다른 걸로.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편안한 나라에 사는 우리들, 뭐 누가 쳐들어올까 봐 이런 걸 염려하는 게 아니고요. 이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이런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일수록에 뭐의 염려일까요? 다음 끼니에 대한 염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과거에 보릿고개가 있을 때. 그러면 그때는 다른 걸 염려할 수가 없어요. 당장 이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염려의 1순위가 되는 거죠.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요. 이제는 끼니 때문에 염려하지는 않아요. 이제 더 좋은 것을, 돈만 있으면 더 좋고 더 편리하고 더 넓고 더 쾌적하고 더 좋은 가치들을 다 얻을 수 있는데 남들은 다 그걸 누리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박탈감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게 우리를 무너뜨리느냐?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응? 다음 끼니에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아니라 생활의 염려.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예, 결핍한 이런 것들로 인한 이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늘 스트레스 받게 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서 그 생활의 염려에 눌려가지고 허덕이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떤 날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되느냐. 마침내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날, 도둑처럼 하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는 날을 속수무책으로 신자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큰 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생활의 염려예요. 사소한 염려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가장 치명적으로 위험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심판의 날은 늘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건 궁극의 심판의 날이고 개별적 심판의 날,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요. 오늘 뭐 신문에, 오늘 아침 뉴스에 김수미 씨가, 뭐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는 유명한 배우 심정지, 아침에 심정지로 그분이 집사님이 돼요. 저는 몰랐는데 아무튼 그렇게 덧없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가는 거죠. 언제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기억하십시오. 언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날은, 주님이 다시 오게 되는 최후의 날은 예측하지 못한 때, 덫에 걸린 짐승처럼. 예? 오늘 내가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 덫에 걸릴 거라는 걸 알고 토끼가 토끼굴에서 나오겠어요? 전혀 모르고 뛰어다니다가 사냥꾼이 놓은 덫에 걸리는 거죠.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되는 거잖아요. 대비하지 못했을 때 그날이 찾아온다 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죽음을 잘 준비한 어느 날 죽음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오시는 날을 잘 준비하고 있는 날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든 그렇게 살아오던 날, 살아오던 어느 날 죽음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니까요.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매일 오늘도 죽을 준비를 잘하자. 오늘도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하자. 엉뚱한 거에 내 젊음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허비하지 말고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 언제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닫고 또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오늘도 생활의 염려로 경건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조심하십시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위험한 자리에 있다. 그들이 제일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이다. 지금 35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온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덫처럼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앞으로 있을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간구하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주의 재림의 날을, 이 종말의 날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주적 재림입니다. 그리고 가견적 재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자만 보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해와 달이 어디서든 보이듯이 주의 재림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고 한 말씀, 예, 이것은 두려운 종말의 모든 날을 피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모순 되잖아요.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피해요? 그 말이 아니라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혹독한 종말의 징조들 속에서 믿음을 잃지 말고 늘 깨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요, 끝까지 굳게 서서 이 환난의 때를,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잘 지나가라, 그 뜻입니다. 어떻게 피해요 그 때를? 피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날을 굳게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잘 극복해 나가라, 잘 감당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주의 재림의 때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이를 진정으로 기뻐하고 큰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네? 주님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시대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헌금 많이 해라, 봉사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해라. No.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가운데 가장 열심을 내신 게 뭐예요? 새벽에 미명에 그리고 늦은 밤에 주님이 그토록 몰두하신 게 뭐냐 이거죠. 기도였단 말입니다. 기도. 그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주님은 기도하는 자리에 가셨어요. 주님의 매일이 그러하셨어요. 그런데 성도가 이 기도하는 자리를 이렇게 사모하지 않는다.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목사님?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게 뭐냐? 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끊이지 않는 게 그 사람이 깨어있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깨어있다, 잠자고 있다, 죽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지 잠자고 있는 사람인지 아예 영혼이 병들어 죽은 사람인지. 성도에게, 모든 성도에게 주께서 거듭 강조하신 것은 항상 기도함에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으라 라고 번역된 아그리네이테, 잠자지 않고 있다, 깨어 지키다, 이런 의미의 능동태 명령법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자지 않고 있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자, 남자 우리 성도님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군대에서 보초를 섭니다. 초병이. 자, 잠자면 돼야 안 돼요. 가끔 철목 깔고 자기도 하지만, 졸기도 하지만 이제 그렇게 걸리면 이제 용창인 거죠. 예. 보초를 서는 초병에게 엄히 깨어 있어서 경계 근무를 서라는 명령처럼 절대로 졸아서는 안 된다. 절대로 어떤 가운데서 눈은 졸아서는 안 된다. 이게 지엄한 군대의 이 군율처럼 명령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외 없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어느 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종말의 징조들을 면밀하게 살피라는 의미거든요. 깨어 있으라는 명령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안 자려면, 군대에서 저기 보초 쓰다가 안 자려면 어떻게 해? 허벅지를 꼬집어 뜯든지 막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든지 뺨을 치든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졸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발버둥을. 깨어 있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 명령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졸리면 자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졸리면 자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을 나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나는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모든 노력을 다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도 우리의 삶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 있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쉬고, 바쁘면 바쁘다고 제끼고, 도대체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을 묵상하고 언제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면서 우리가 즐기고자 하는 것을 다 즐기고 쉬고 싶은 만큼 쉬면서 깨어있을 수 있나요? 항상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쉴 때조차도 쉬는 그곳에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신자가 어디 쉬러 간다. 거기 갈 때도 성경 들고 가고 책 들고 가는 거죠. 그 쉬는 가운데서도 새벽에 눈을 뜨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쉬는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경건한 책들을 읽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기의 삶 속에서 이 진리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깨어있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잠을 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네? 자기 뺨을 때리고 막 눈에다 여기다 이렇게 끼워놓고 막 이렇게 네? 별아별 짓을 다 하잖아요. 허벅지를 막 찌르고 막 고개를 막 세차게 흔들고 막 물을 끼얹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영적인 잠을 자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꼭 그러해야 된다. 어떤 모습처럼? 잠에 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처럼 꼭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금요일 저녁에 이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으로 이 진리를 지켜내고 있는 그들이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 속에 안주하는 믿음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거부하세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를 속입니다. 괜찮아, 새털처럼 많은 날. 어? 다음에 가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오늘만 날인가? 인간의 생각은 자기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대치되는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타협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언제나 우리의 생각 속에 안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믿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성경이 멈추라고 하면 더 나아가고 싶어도 거기서 멈출 수 있는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진 서교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께 붙들려 이 마지막 때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